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은 그 뜻을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는 이 요한복음은 대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합니다. 이른바 성육신, 그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요한복음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의 의미를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가장 익숙하게 암송했던 그런 귀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 요한복음을 어째서 이런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해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구약 성서에 그려진 대로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면 되었지 무슨 까닭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완전하게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군림하거나 지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봐라. 이렇게 바로 너희 곁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바로 그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인간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은 종교적 배타성의 도그마를 옹호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된 하나님을 보고도 바로 인간이 된 하나님을 너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닌 그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이 도대체 뭘 알 수 있으며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영생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즐겨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똑같은 의미로 요한복음은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표현하는 그 개념으로서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뜻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뜻은 인간에게 당신의 진실을 가장 쉽게 알고 동시에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성육신의 선포는 바로 그 신앙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첫 번째 초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진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진실을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진실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신앙을 금기의 영역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난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말씀을 또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초점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심판의 현재성입니다. 심판이 미래의 어떤 곳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구원의 현재성을 뜻합니다. 어떤 행위의 업적의 결과에 따라서 먼 미래의 어떤 곳에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구원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진실 역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곡해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후 보상과 관련된 문제일 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진실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사후 보상으로 여기는 데서 기독교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락한 구조에 동참합니다.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후 보상에 대한 거짓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도들의 순수한 헌신의 열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장하는데 교인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연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후 보상의 논리로 지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에 교회만 살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심판과 구원은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지금 내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심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위하여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후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장차 받을 보상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로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현재성,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는 단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의 결단을 요청하는 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근본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길? 과연 어떤 길?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요청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진정한 초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냐, 심판의 길이냐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그 요청은 종교적 도그마에 대한 믿음의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 구원을 향유하는 삶이냐, 심판을 받는 삶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름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운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길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그 뜻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눈이 어지럽고 귀가 굉장히 따갑지요? 미세먼지가 꽉 차서도 아니고 도시의 소음이 요란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역사에 대한 숙연함도 없는 인간들의 모렴치한 태도, 그리고 그 인간들이 뱉어내는 말도 아닌 말들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 역사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마저 갖추지 못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탁하고 우리의 귀가 어지럽습니다. 39년 만에 광주의 법정에 선 전두환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공중에 내뱉은 말은 한마디였죠. 이거 왜 이래?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사죄의 말, 참회의 말 한마디라도 기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한 순간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라도 참회의 말을 내뱉었더라면 이거 참 곤란할 뻔했다.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지금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자가 참회의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이거 참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해서 그 난처한 일을 벗어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역시 저 사람 낫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가 이어가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법적인 판결이요. 법적으로도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이번에 추가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만 이 법적인 판결 이전에 그는 이미 심판의 나락에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지금 삶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비루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 더욱 딱할 뿐입니다. 지난 11일 광주에서 그가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디에 들렀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들렀습니다. 때마침 그 병원에 누가 계셨는지 아십니까? 지난 토요일 9일 우리 곁을 떠나신 문동환 목사님이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동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죠? 북간도 명동천 출신으로서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일군 선구자, 이자 동시에 한국민주화운동의 거목입니다. 문동환 목사님은 1988년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특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전두환을 바로 목전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살인마 전두환을 외칠 때 그러지 말라고 민중의 승리라고 이렇게 다독였지만 속마음으로는 의사봉으로 머리를 치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던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전두환은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 그 문 목사님께서 누워 계시는 그 시간 그 병원을 들르는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떴을 때 제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검은 차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대신에 두 사람의 대비되는 길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전날 저도 조문을 다녀왔던 터였고 지난 주일 저녁 때죠 저녁이죠 또 뭐 화요일 날 있은 뭐 장례식에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은 이거였습니다. 살아계실 때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평생 몸바치신 분. 여러분 우리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다 문 목사님의 발길이 다 있습니다. 세계 사법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1975년 인혁당 사건 관계자 사형부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사형을 하고 말았지요. 그 자리에서 그 억울한 죽음들을 그들의 신원을 단원을 듣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듣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1976년 3.1 구국선언 암울한 그 시대에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그 선언을 주도하기도 했고 1979년에는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구하게 된 하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던 이른바 YH 무역 회사 그 회사의 대책 이혼장으로서 그 노동자들의 아픔을 감싸 안았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정희 목사님 계십니다만 이정희 목사님은 생생하게 가장 그분의 절정기에 그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셨습니다만 저는 영광스럽게도 마지막에 그 직접 가르침을 받은 마지막 세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는 문동원 목사님 하면 다 떠오르는 무슨 중요한 얘기하고 과격한 그 투사의 의미를 떠올리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 풍부한 표정과 그 맑은 목소리로 생의 놀라운 변화를 늘 강조하셨던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선생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 지금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숱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며 하늘의 삶을 누리는 분의 길.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 따님으로부터 이렇게 감사의 문자가 왔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딸에게 한 말이 사후 세계가 어떨지 궁금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문 목사님 나온 물음. 목사가 사후 세계가 어떨지 궁금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시험 받겠죠? 평안하게 하늘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에 그 하늘의 삶을 누리는 분의 길, 그 길과 반면에 권력을 쥐고 숱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고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지금도 구구한 변명과 거짓말로 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있으나 이미 지옥의 나락에 처해 있는 인간 말종의 길. 여러분,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저는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그렇게 대비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11일 밤 그 장면이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겪은 일은 그것이 그것만이 아니죠. 전두환으로 표상되는 어두운 그림자. 그 그림자는 과거 지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야당 대표의 막말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말 폭탄으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속이 시원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큰 상처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막말 폭탄은 계속됐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였던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그 활동을 국민분열을 일으킨 사태라고 주장하는 역사인식은 그렇게 말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호도된 인식으로, 역사인식으로 자신의 정체와 행위를 감추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들의 정체와 행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법적 처벌은 아직 면하고, 아직까지도 이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까지 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 심판은 면하지 못한 그 범죄 집단과 자신들이 한패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주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두 갈래의 길, 그 대비되는 길을 제3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본문 말씀의 참뜻은 그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벌어진 비극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째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고 그 책임을 묻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 높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범죄의 진실을 인정하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경우는 지금도 일본이 완강하게 사과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인 법정의 그 판결, 거기서 제시된 원칙을 실제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미 위안부 문제, 잘못을 인정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다. 국제 민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쿄에서 2000년대 열렸습니다만 그때 제시한 원칙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역사적 어떤 사태, 그 비극에 적용한 그 첫 번째 사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그 화해 절차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역사를 지우고 밝은 역사를 열어가려는 인간적 노력이요, 제도적 시도입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만 가능한 얘기냐? 개인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제 마침 보니까 한국이 민주화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 데 한국인들만의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해외 지원 세력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일본 교회, 일본 내 평범한 사람들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던 한국의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그들을 구명하는 데 있었던 요시마 시게루 목사는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 활동에 동참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 운동 덕분에 내가 타락한 목사가 되지 않았다. 다른 특별한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의 모습,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 뜻을 외면하고 심판의 나락에서 진실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는 이들이 진실 앞에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길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면 제가 아까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제발 더불어서 함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불어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매 순간순간을 구원받은 이로서, 구원을 향유하는 이로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늘 무엇이 참 빛의 길인지, 참 구원의 길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